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06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드기야 왕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크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포로되었던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모아 들이셔서 그곳에 다시 심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현신들, 개인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위로를 이 33장부터 33장의 말씀, 4장의 말씀 안에서 많이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생기실 때에 예레미야서 33장부터 쭉 30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제13년, 곧 주전 627년, 628년 그 어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아나돗 땅에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그 어린 예레미야에게, 그 20대의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벌써 이제 나라의 멸망을 한해 앞두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1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 제11년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겁니다. 그러면 벌써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나요?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7년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벌써 언성역 선지자로 사역한 지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60대의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들였어도 지금 인생 말로에 놓인 예레미야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들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인생을 열심으로 경주하듯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내신 분들은 인생의 말년에 뭐가 반짝하고 뭐가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찬송 드렸듯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땅에서 부러워하는 것들 절대 찾지 마십시오. 그거 아직 우리가 설 익은 신앙이라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건 나이를 불문합니다. 뭐 예레미야가 저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만세 전에 그 아나돗 땅의 엘리 가문에서, 그 무너졌던 가문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40년 동안 지금까지 끌고 가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텁석 엎드려서 제가 뭐든지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도 마음이 여리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이 노성벽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쓰시겠다고 훈훈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죽음의 위기 때마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내서 너 살려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여린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33장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삶,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한 삶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저는 삶의 모든 보상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땅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제가 다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달려오면서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보면 예레미야 많이 흔들렸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면 엎드려서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33장까지 달려오면서 본 겁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그런데 40년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변한 모습 발견하셨습니까? 어제 집에 계시면서 예레미야 3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친척 가운데 땅을 사라고 명령하실 때 기도하던가요? 아니요.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뀐 삶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해하지 못하는 일 만나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일상의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잘 살아들이기 위해서 구르면서 열심히 살아들이는 말씀의 사람들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오늘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놓고 일다 이루어놓고 하나님 이게 뭔지 이해 못합니다. 이러고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시위대 뜰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으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반문 안 생기세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어떤 한 곳에 가두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한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려주십니다. 뭐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또 제어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32절, 33절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신약을 가르치시는 분이 한국에서 꽤 구약학에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설교자들이 인용하는 성경 예언서가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중에서 부흥 강사라고 소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너무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33장 2절 3절 읽어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다시 오늘 정립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기도하면 다 된다. 내가 하나님,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기도하면 뭐든지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감추어 놨던 것들 다 보여주고 이루어주겠다. 삶에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뭐 갖다 붙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면서 행하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무언가를 지어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한마디로 단축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동사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하고 계신다고요.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일들, 새 한 마리 날아가는 거, 뭐이 땅에 꽃 피고 지는 거, 바람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번역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를 부르라며, 나를 부르다. Call me, 나를 부르라. 원어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레카라, 나를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이 알레카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니까 우리 오늘 힘놓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러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런 의미를 담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고 오늘 우리가 찬양에 고백 드렸듯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나의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대답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히플 형태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히플 형태 플러스 청유형입니다. 청유형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말씀하실 때 이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화자죠. 말씀하시는 분이 청자, 듣는 사람 보고 이거 같이 합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낙심되지. 40년 사역하면서 이 뜰에 갇혀있는 거 답답하지. 그래도 나를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향하여서 늘 기도하면 내가 너 만나주겠다. 오늘 그러한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이게 청유형입니다. 그러면 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 개가 딱 합치면요, 나랑 대화하자. 나랑 대화하자.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있다.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정말 알려주고 싶었지만 감추어두고 비밀스러웠던 그 크고 아름다운 일을 너에게 이제 알려줄 거다. 그걸 막 우레 같은 음성으로 바라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대화처럼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까 묵상하시면 이런 본문을 붙잡으시고 기억하시면서 내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갇힌 자리에, 답답한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오니 주님 나 만나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답답한 상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세미하고 은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 음성을 예레미야가 오늘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뭐 영어 성경만 읽어보셔도 아,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 찾아보느라고 대한기독교서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렇게 학자들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한 구절 또 한 단어만 가지고 논문을 막 이렇게 몇십 페이지를 써서 이렇게 올려놓는 걸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찾아서 보니까 다행히 이 본문을 원문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이 본문의 해석본들을 다 갖다 놓고 히브리어 원문까지 갖다 놓고 이 본문이 참 의미는 이런 겁니다라는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20페이지짜리를 이제 제가 정독을 하고 이 33장 3절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죠. 너는 내가 나를 부르면, 네가 예레미야야, 네가 나 여호와를 부르면, 나를 찾으면 알레카라,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내가 나와 만나자고 하여 나를 청하면 내가 너와 마주하여서 내가 너에게 대답하여 대화하겠다. 그 대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알려주느냐, 내게 응답할 때, 너와 대화할 때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싶어서 너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그 아름답고 크고 비밀한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주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 참 감사한 말씀이구나, 눈물이 흐르는 감격스러운 말씀이 그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요, 그게 바로 이 33장 3절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책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합니까? 어떤 책이 내 영혼을 깨워서 살게 합니까? 어떤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귓전에서, 내 머리에서, 내 눈물에서, 내 가슴까지 흘러내리게 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만이 그 일을 이루어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3절 말씀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건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입니다. 아니, 내 비즈니스, 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뭔가 감추어두었던 무슨 해결책을, 무슨 처방전을 갑자기 딱 보여주시면서 이겁니다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감추어 두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알려주신 뜻이 오늘 6절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는 건강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크고 비밀한 일은 이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맑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인류에게 정말 빛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루십니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이미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 유다 백성에게는 오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크고 비밀한 제목 안에 두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야훼 치트케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분들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막 기뻐하시는 분들 슬퍼요. 그거 슬픕니다. 그거 슬픈 일이에요. 왜 슬픈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날 우리가 그 오신 주님을 향해서 동방박사처럼 귀한 향품과 예물을 준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과거를 저도 돌아보니까요, 저한테 좋은 일에는 막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셨다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데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내 삶의 가치에 두었던 이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 자꾸만 균형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저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사건인데 고작 이 땅의 것들에 감격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를 책근하는 겁니다. 저를 책망, 스스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어떠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으세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내게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내가 죽음의 위경에 이르러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밟히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도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살 소망이 막 가슴에서 꽃향기처럼 향기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피어오르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14절 15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꽃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오늘도 주님 오실까? 내일이나 주님 오실까? 주님 곧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의 소원의 제목을 이루기 위한 인용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밀한 은혜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내가 너와 대화할 거다. 나를 부르면 그 연약한 신음소리에도 내가 응답하겠노라.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목놓아 찾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위한 부름이 되게 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욕망이나 내 삶의 이익을 위하여 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향하여 그 아름답고 복된 날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